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여러 성도님들을 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교우님들, 근원적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패 기사들이 제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닌가? 구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 실패의 원인을 찾는 중에 롯의 경우는 장막에서 집으로 옮긴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의식에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간 사건, 즉 아이성 정복 실패의 경우는 아간의 죄보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영적 나태함이 어쩌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제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누가 아간이냐를 찾기보다는 여호수아처럼 속히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진짜 문제가 머리카락이 아니었음을 발견한 것도 제게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있었음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대도 저버리고 최소한의 조건만 겨우 붙잡고 세상 블레셋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 법궤와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멸시할 때 그 결과가 사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웃사가 법궤를 붙잡은 것은 떨어지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고하였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한 것도 제게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사람은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서 룻이 나오게 해주셨고 삼손의 순교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봇의 순간에도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패배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패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해석불능의 사건.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그들의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만드는 사건. 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함께 전쟁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해석불능의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충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절은 참으로 그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상한 답을 줍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시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명들을 다 옮겨 신할 땅 그들의 신의 묘에 갖다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퇴계원교회 성전 기구, 성만찬 기구가 저 불암사에 옮겨졌더라.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장 1절의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다니엘서 1장 2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도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신할 평지로 옮겨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1장 2절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주께서 부치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1장 1절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을 읽으면서 혼돈에 빠집니다. 1장 1절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둘러싸여 망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인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충격과 혼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3절부터 그 1장 2절에 주께서 붙이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와 설명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마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다니엘서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언을 통해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 11, 12장에 나오는 그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 같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그 예언을 다시 반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다니엘서는 예언만큼 중요한 것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와인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어왕 427쪽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세상 열국 앞에 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선지자 왕 482쪽에 보면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야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갈 곳이 없어진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부치심에 그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설명하기를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세상 열국 앞에서 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다 영성이 충만하셔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 곧바로 이렇게 하늘과 통하기 위해서 영적 묵상에 들어가시곤 하시죠. 우리 묵상하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묵상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뭐죠? 다니엘 2장 예언이 뭡니까? 네? 예. 웬 신상 꿈 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신상 꿈을 누가 꾸었습니까? 네? 왕이 꾸었어요. 다니엘은 뭐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의 예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다니엘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알려주고 해석해줬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에게 직접 주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우님들. 다니엘 2장의 꿈 이상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다가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꿈도 가르쳐주게 하고 해석도 해주게 한 것에 비해 나머지 7장, 8장 등등의 나머지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문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왜 나머지 예언은 다 다니엘에게 직접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꾼 그 신상 꿈 이상은 다니엘에게 직접 주지 않으시고 왕에게 주셨다가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꿈과 해석을 동시에 하게 해 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나머지 모든 이상을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께서 왜 꿈 이상, 신상의 이상만큼은 다니엘에게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왕에게 주셨다가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뭘로 잡혀가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가 어느 날 꿈을 받은 다음에 나 꿈 꾸었다, 이상한 꿈 꾸었다라고 하면 왕이 그 꿈 꾸었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까? 불러다가 미친 소리 한다고 죽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의 최초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왕에게 주신 다음에 잊어버리게 하시고 꿈과 해석을 다니엘로 하여금 함께 주게 하시는 것은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역사의 중심으로 진입시키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로로 하여금 포로인 다니엘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그 시대의 미국과 같은 대제국 바벨론에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졌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작은 남서쪽 변방에 위치한 아주 작은 속국에 불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온 다음에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 재림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래서 다른 날에 예배드리는 교회에 찾아가서 가운데 서서 왜 엉뚱한 날에 예배를 드리냐고 가슴을 내밀고 외칠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롭게 발견한 그 신앙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우리 진리를 나누면 우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제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삼육동으로 왔습니다. 삼육동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삼육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온 우주가 삼육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육동이 한국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세상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작은 역사의 변방에 위치한 아주 작은 무리임을 절감하게 된 것은 목회를 나온 이후였습니다. 우리 태계원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1980년대 초에 우리 태계원교회가 저쪽 끝에 있을 때 거기 있었던 옆에 있는 다른 교회와 함께 있었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과연 성경적인가? 그때 저쪽 구석에 다 무너져가는 듯한 곳에 있던 한 다른 교회에서 안식일 교회가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플래카드를 크고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제가 앉았었습니다.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거기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여러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를 오해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할 만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신앙을 그 기쁨을 채 증거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발견한 기쁨을 채 들어보기도 전에 너무나 큰 세상 세력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방문을 하고 있는데 벨을 눌렀는데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니? 어른들 없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왔어. 무슨 교회인데요? 저기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야. 상가 2층에는 무슨 교회인데요?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 재림교회야. 재림교회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요? 거기 3층에 교회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는 교회는 그러면 안식교회예요? 안식일교회야. 빡! 문을 닫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안식교회 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빡! 닫히는 문과 순간,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자식 조그마한 게 뭘 안다고.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 교인들이 2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실수든 허수든 여하튼 20만을 향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 교회 좋아졌고 돈 많아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20만 이외에는 아직도 우리 교인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에 실력 좋고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벨론 앞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충격이지만은 현실적인 권세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말은 마치 미국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이 멸망당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세력 판도로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의 변방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 예루살렘이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지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까?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계획에 있어서 이들을 보냈다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 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다니엘 1장에 묘사되어 있는 포로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펴져 있는 그 포로 잡혀간 사람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세상 열국 앞에 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변방에 위치한 우리들, 어쩌면 예루살렘처럼 작지만은 하나님의 기대가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백성들이 될까? 어떻게 오히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패배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패배를 넘어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예언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한 번은 바티칸 대성당 앞에 섰습니다. 맨 처음 성지 탐사를 하러 참석했을 때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가 그 바티칸 대성당 앞에 들어갔는데 저희 모두를 보고 한번 천정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천정을 쳐다보니 천정 전체가 다 금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이 천정에 부은 금만 1.5톤 트럭으로 80대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유명한 작품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정말 그 조그마한 나라가 온 세계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대성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니엘 1장은 포로가 된 다니엘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하여 바벨론을 이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몇 년 전 과정책,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과정책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 다니엘서를 쓰신 저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것은 마지막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 아닙니다. 우리 성경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가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뜻을 정한 것은 안 먹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음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안 먹기로 정한 것이 아니고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뜻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먼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이 죄의 먼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호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후에 후반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정은 죄입니다. 정결함이 곧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럽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럽힘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뭐하고 곧바로 연결이 됩니까? 때입니다. 때. 우리는 이 때.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때하고 좀 친숙합니다. 지금이야 때를 잘 못 견디는 시대입니다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 겨울에 목욕 뭐 그저 한두 번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겨울 내내 한 번도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에 때가 그저 아주 꾸질꾸질하고 그냥 목에 새까만 때줄이 몇 줄씩 나 있고 손에도 때가 가득 차서 겨울 내내 뭐 목욕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에 부모님이 그 소 염을 끓인 다음 그 카마솥에 이렇게 둥둥 염물이 뜨는 그 위에 이제 물을 갖다 부어놓고 동생하고 들어가서 이제 한동안 불 켜가지고 때 한번 씻고 나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때가 많았는지 그때 뭐 비누 가지고 닦습니까? 돌 가지고 다 문댄 다음에 목욕하고 나와서 그 카마솥 그 위에 이렇게 때 긁어낸 그 국물을 보면 얼마나 두꺼운지 국물이 아주 걸쭉한 국물이 이렇게 될 정도로 다 때하고 가까이 살았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뒤에서 보면 막 목이 때가 막 끼어 있고 그냥 머리 사이로 뒤끝에는 하얗게 석회가 서러 있습니다. 그럼 뭐 찬빗을 가지고 강제로 막 닦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히는 것이 곧 죄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만 뜻을 정한 것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지 음식물 문제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사리아, 엘자는 다 하나님이고 야는 다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청년들의 이름 속에 엘야로 끝난 것은 그 이름 자체가 그들의 신앙과 정신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었는데 이 이름을 다 바꾸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음식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어 준 이 이름을 그 자신들이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개 장을 읽어보게 되면 비록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 놓았지만 다니엘 그 자신은 단 한 번도 나 벨드사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니엘 7장 15절, 28절, 8장 1절, 15절, 27절, 9장 2절, 10장 2절, 7절, 12장 5절 등등에 찾아보면 언제나 다니엘은 나라고 자기를 1인칭으로 묘사할 때는 언제나 나 벨드사살이라 하지 않고 나 다니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정체성이 뚜렷했습니다. 이름 사용에 있어서도 절대로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름은 수용하고 음식은 거절한 게 아닙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당신 무슨 교회 다녀? 저기 교회 다녀. 그 교회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면서?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화요일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뭐. 그게 무슨 교회지? 그 교회야. 4장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당연하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었으니까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자기는 항상 나라고 하는 1인칭을 붙일 때는 언제나 나 다니엘 했고 구태여 그들이 사용한 바꾸어준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나는 사실 다니엘이야 그 뜻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로부터 한 세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다리오 시대에 와서 다니엘 6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 때 다리오가 다니엘을 뭐라 부릅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마저도 몇 세대 가지 않아 다니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함축되어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나 단체나 이름은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름에 어울리는 가치와 힘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보감 1권 79쪽과 80쪽에 보면 우리의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그런 명칭 외에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참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줄 것이다. 당신 무슨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in the world, 세상에 살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어떤 일반 교회처럼 그들의 교회 체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소중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는 장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감리교회, 감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안식일을 시작해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다니엘이 바벨론 속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거대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특별히 다니엘 4장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살아 했는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니엘이 남자 무당인 박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마치 예수께서 천사가 아니시면서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불리시는 것처럼 그분이 천사를 지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박수장 벨드사살아라고 느부갓네살이 부른 것은 다니엘이 무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당이 아니면서도 바벨론 박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박수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정녕 바벨론에 있었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면에 의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권면에 의하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이 다니엘 6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생명이 없어진다고 하는 명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그들이 다 볼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때야말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문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보지 않게 기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왜 문 열고 남이 다 보게 기도합니까? 물론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주의 단 앞에서와 기도하거든 주여 들어주옵소서, 이 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전인 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해서 기도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문을 열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지자와 왕 540쪽입니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문을 열고 그들이 보도록 하면서 기도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법령이 내린 다음에 문을 닫고 기도하면은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예배 안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 꼭 오전에 드려야 하는 거 십계명 아닙니다. 나 오전 예배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오후에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적어도 자기 신앙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단지 자기의 신앙만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 하나님을 바벨론에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야훼 하나님이 굴복하지 않으심을 증거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이 참 하나님을 바벨론에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 뜻을 분명하게 택한 다니엘이 또 놀라운 다른 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확신이 높은 사람일수록 참 범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끼치는 인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상이 뭔가 하면 좀 이기적이고 우리 표준어로 하면 싹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 싹수라는 말에 아주 비속어가 있습니다. 무슨 가지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식교 합니다. 구태여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야 우리가 무슨 안식교냐? 너희들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두 자씨 아니 우리도 꼭 안식교 두 자만 하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 안 불러주려고 그럽니다. 구태여 줄여서 안식일 교회. 제가 한동안 안식교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너 안식교 다니지? 그러면 꼭 마치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쪼생징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듣기 싫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말 참 듣기 좋아합니다. 평안이 없어서 우리 부러워가지고 안식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싹수가 없다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 자기 정체성과 소신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환관장한 수브라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 내 편인즉 당신 나 괴롭히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나 명령하노니 앞으로 나한테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장 8절에 보면 구하니,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13절에 보면 처분하소서. 여러분, 와인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263쪽에 보면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다니엘은 자기를 책임진 관리에게 문제를 제시하여 단순한 즉사를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다. 안식일 교인들, 참 인간미 있는 사람들. 그것이 다니엘,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강한 소신과 함께 정말 예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 용기와 예절로서 부탁했던 그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젊은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과 1학년 학생들이 신학과에 처음 들어오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이 신학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순종과 충성이다. 불순종으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간은 순종이다. 너희들 나한테 인사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순종을 배우기 위해 앞으로 나 볼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해라. 나는 인사 안 받아도 상관없다. 훈련 받는 거다. 처음에 오면 우리 학생들이 뭐 제가 들어가도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가 쳐다봅니다. 별일 없어. 그러면 누워가지고 뭐 사탕 같은 거 입에 물고 이렇게 씹으면서 예 별일 없습니다. 일어서 인사 다시 해봐 시킵니다. 예, 잘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전도사들이 예의가 없어. 어른들 많이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안식일 교인들 예의가 없어. 우리 그 말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이웃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웃집 엄마가 사과를 줬어요. 아이가 냉큼 사과를 받아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막 먹습니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엄마가 아이 보고, 얘야, 어른들이 뭘 주면 뭐라고 해야 되니?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사과를 쑥 내밀면서 깎아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참. 혹시 우리가 그 아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의란 남에 대한 배려이며 남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여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신과 확신을 다니엘처럼 표현하는 그 모습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리오 왕이 되고 세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이 그 바벨론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기회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확인되는 사실이 그 사람의 정신과 동기를 모두 포함하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세 번째 모습, 이 다니엘 이 뜻을 정하는 모습, 예의 있는 모습, 거기다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니엘서에 묘사되어 있는 다니엘을 가리켜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성경 기록상 다니엘은 흠도 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 그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흠도 점도 없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흠도 점도 없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범했으므로 주여 이들을 통촉하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 다니엘서 9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 우리가 13절 우리는 9장의 모든 기별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기록상 흠도 점도 없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들이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죄도 짓지 않고 나는 흠도 없었는데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으므로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록상 흠도 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함시켜 정녕 그 자신이 죄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재림 성도들이여, 종종 이 교회가 참으로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차라리 듣지 않아야 할 소문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의 허물어진 모습들을 들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는 예언의 신보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고 말하지 마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흠도 점도 없는 다니엘이 자기를 포함시켜 하나의 수사가 아니라 하나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포함시켜 우리가 범죄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 교통사고 난 다음에 저 강원도 산골에서 소 한 마리, 닭 몇 마리 가지고 그야말로 문전 옥탑 밭 몇 대기 가지고 농사짓던 저희는 면허도 없고 보험도 없던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차를 탔다가 그 차가 산길을 구르는 바람에 양쪽 다리가 다 골절된 큰 부상을 입으신 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는 병간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도 팔고 닭도 팔아봐야 어머니의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시던 어머니가 그 큰 소나무가 넘어가면서 어머니의 이 허벅지를 친 것 때문에 이 허벅지 뼈가 다 골절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 뼈가 짧아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마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다 야간 수업을 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중3 후반기부터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수업하는데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도시락을 안 싸가도 거의 굶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가방에는 언제나 젓가락 두 개는 늘 넣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의 도시락 뚜껑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친구들의 반찬과 밥을 걷어가지고 다 얻어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또 야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먹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막 밥을 먹기 시작하고 뭐 학교 매점에 가서 뭘 사먹고 한 번도 그것이 추리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수돗물에 가서 맹수를 마시면서 뭐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뭐 배고프냐 먹고 공부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야간 이제 오후 수업이 마치고 막 야간 수업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상례야 너네 어머니 오셨다 그랬습니다. 응? 엄마가 오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아버지하고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약간 축축축축 오는데 제가 강릉 명륜고등학교, 명륜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황영조가 저희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 창틀로 이렇게 학교 창문으로 이렇게 복도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 마당 한쪽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서 계신데 그 순간적으로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뭘 들고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신데 보니까 둥그런 차 하나에다가 바구니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묶은 밥통을 이렇게 들고 아버지가 들고 계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한쪽 다리가 이렇게 짧아지셨기 때문에 가끔 벽에 길이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짧아진 다리를 이렇게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살다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셔서 돌아가신 때가 지금의 저보다도 5년이나 젊을 때입니다. 짧아진 다리를 갖고 야, 내가 이렇게 다리도 짧아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신 채 한쪽에 기우신 채 서 계시고 두 분이 그렇게 누가 밥 가져오라고 그랬나? 근데 그렇게 서 계신 것도 참 싫어요. 정말 무슨 소설 같은 싫어합니다. 안 나갔습니다 그랬어 제가. 이렇게 서서 계속 봤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 오는데 이렇게 아버지 서서 한 번도 도시락을 못 사주고 야간 수업하는데 그날 이 어르신 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파서 얘가 그래도 굶지 않아야지 하고 큰 마음 잡수시고 저녁을 싸오셨는데 싸오시면 도시락 이게 네모난 도시락에다가 옛날에 벤또라고 그러는 그 도시락에다 싸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둥그런 차라배다 싸우면 그것도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안 나가고 서 있었습니다. 서 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지나가는 우리 친구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가 이렇게 언덕을 타라 후문이 이렇게 언덕을 타라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그 후문으로 두 분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이렇게 저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어머니가 다리를 저시면서 올라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그 순간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저희 고등학교 그 후문 약간 경사진 그 언덕으로 이렇게 다리를 저시면서 약간 절룩이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던 저희 어머니 모습이 항상 제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고 조금씩 철이 더 들수록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교회는 어머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태였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들의 손톱 밑에 때가 끼었다고 그 어머니 멀리하고 다리 저시는 어머니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의 가슴이 만약에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니께서 아셨다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물져 보일 때, 바로 그런 시절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허물이, 어머니의 연약함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5장 17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와인 여사가 또 한 사람에게다가 이 구절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선지자 왕 546쪽에 보면 다니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다니엘이 예의를 가지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참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성정의 같은 사람 다니엘이 그리했다면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니엘은 두루마기를 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로 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잘된 것은 교회 덕분이고 교회의 부족한 모습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보고야 할 마지막 모습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잘된 것은 교회 덕분이고 교회의 부족한 모습은 내 탓입니다. 이것이 태경교회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었길래 왕들이 다니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건방지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고 왕들이 명령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가 말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마침내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는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안식일교회 교인들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라. 라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두게 하신 우리를 두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 성취하는 남은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승입니다. 포로가 된 줄 알았는데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인 줄 알았는데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세상 열국 앞에 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맞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백성, 어떤 공동체이냐. 그것만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일구어내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연말 기도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 여기서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퇴경교회 모든 성도들과 마침내 우리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주옵시기를 그리운 주님 어서 속히 그 얼굴을 직접 뵙고 싶은 그리운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